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변화가 있는가? 나의 삶에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변화가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령 강림과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 그 사명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들과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이 죽음에 가까운 위험한 곳임을 알고 그냥 후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회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외친 회개는 그동안 자신들이 걷던 길이 반항과 교만으로 인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서 되돌이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향하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새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임재의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회개하라 외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는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그럼 삶이 어떠했는가가 이제 계속되는 2장에 나오는데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정말 제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납니다. 저들이 경험한 그것이 성경 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성경을 사모하는 현상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한 식구가 됐다라는 건데 그 저들이 모인 이유는 단지 교제하고 식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셀 모임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선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바른 교제가 나오고 이 온전한 그 관계, 온전한 바른 관계가 나오고 그런 나눔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바르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은 후에 내 삶의 현장과 태도가 어떠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반드시 은혜의 뒤를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령 임재 사건 후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되는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 그 그릇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준비된 그릇 안으로 영혼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어 구원한 그 백성들이 들어올 때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르치고 전하며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바른 뜻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는 건데, 그러나 이런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이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모래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보내주는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은혜를 받으면 지금 여기 이 기사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 다 바치고 팔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저들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바른 의미를 알고 그 본질적인 믿음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단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이런 식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나 이단 사이비나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보편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때와 똑같이 성경의 사건의 때와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있는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그 시절 그 상황 속에 특별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현상, 보이는 현상보다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도시였고 정치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벌어졌던 나사렛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릴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뭐 종교직이나 뭐 공직 이런 데서까지 다 물러나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회적 상업적으로도 완전히 왕따당하고 소외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거래조차 하지 않는, 외면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며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생명을 섬기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실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막 함께 이런 구제에 쓴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서 진실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자기 희생을 치르게 돼도 성경의 가치만이 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 이 살아가는 이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조국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그 가치를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고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모르고 뭐 오늘 이 시대가 적용해가지고서 뭐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주창하던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죠. 이 공산주의 이론은 맨날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언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보편 타당성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이어서 홀로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공동체를 만약에 꾸릴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복지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렇게 운영해가는 거 참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현상을 마치 우리의 사회 모든 구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열매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힘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거절당해서 생존조차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말씀대로 함께 책임지고 돕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의 참된 의미, 오순절의 참된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책임져준다라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그 날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주변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억지로 율법으로 그냥 만들어서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거듭나는 삶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일에 집중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길을 걷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그다음부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든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리를 각자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 이런 어려운 일을 이웃들과 함께 책임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변화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막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실천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온전한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곳으로의 회복, 그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들어간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안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뭐 예루살렘 지역의 주된 핵심이 아니라 비주류였죠. 주류였던, 뭐 주류 세력이었던 유대교들,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생업조차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수입이 없고 끊어지고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살아낼 수 있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진원지요 시작점이기는 했지만 복음 전파의 힘을 쏟기보다 더 생존하는 일이 더 큰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덜하고 자유로웠던 시리아의 그 안디옥 쪽에서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어떤 출발지, 진원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실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돕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잃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AD 한 65년경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도들까지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거의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거기 가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5년 뒤인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던 거예요. 거기 없었으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 돕고 살겠다고 자기 있던 거 다 팔았잖아요. 없잖아요. 자기 다 가진 게 없으니, 움켜진 게 없으니, 기득권이 없으니 다 흩어졌다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재산을 늘리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틀림없이 거기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재산 때문에 결국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자신의 재물이 다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재물 위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를 사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도와야 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고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깊은 하나님의 초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우리의 것을 낮은 곳으로 흘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정말 어느 시대나 따라야 될 보편 타당성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간에 본받아야 될 이 모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사건인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전개되는 특수한 상황의 특수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의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일들을 통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 시내 산에서 법도를 알려주실 때 그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던 그 의미를 그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시대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그 이 날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그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닫게 된 자들이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으로의 진정한 회복 이 예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말씀대로 회복된 삶이 있는가? 나의 만족의 한계를 정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자꾸 나의 욕심의 그릇을 무한대로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족을 채우기에 예수님 동원하고 성령님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도구로, 그런 어떤 이용거리로 삼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봅시다. 성령 강림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확고히 믿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셨던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영역을 넓혀가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가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말씀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또다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럼 반대로 그건 성령 회방이 되겠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순결한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단지 그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고 성령님을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 동원하고자 해왔던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우리 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의 삶을 통해 천국을 열방해 보이는 삶을 살아주옵소서. 나의 삶에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변화가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이루어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